라디오의 세계 뉴스입니다. 헨리 키신저 전 미국 국무장관이 29일 100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키신저 전 장관의 국제정치자문회사인 키신저 어소시에이츠는 이날 성명을 통해 그가 미 동부 코네티컷주의 자택에서 숨을 거뒀다고 밝혔습니다. 사인 등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키신저 전 장관은 20세기 미국의 외교 정책에 가장 큰 족적을 남긴 학자이자 외교관, 정치인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하버드대학 국제정치학 교수를 거쳐 리처드 닉슨 행정부에서 국가안보 보좌관과 국무장관을 지냈으며 1972년 당시 닉슨 대통령과 마오쩌둥 중국 조석간 정상회담을 이끌어냈습니다. 또 베트남전 종식을 위한 평화협상을 성공시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키신저 전 장관의 별세 소식에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은 미국은 외교 문제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고 독특한 견해 하나를 잃었다면서 애도를 표했습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키신저 전 장관이 중국인민의 오랜 친구이자 좋은 벗이라면서 그는 미중 관계의 선구자였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29일 여섯 번째 인질 수감자 맞교환을 단행하고 6일째 이어지고 있는 교전 중단을 하루 더 연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마스는 이날 이스라엘인 10명과 태국 국적자 4명, 러시아 국적자 2명 등 16명을 이스라엘 측에 넘겼다고 국제적십자위원회 등이 밝혔습니다. 양측 간 협상을 중재해온 카타르 외교부도 성명에서 이날 미성년자 16명과 여성 14명 등 팔레스타인 수감자 30명이 석방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버스편으로 이스라엘 오퍼교도소에서 서안지구 라말라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풀려난 이스라엘 인질 중에는 미국과 네덜란드, 독일 등 총 5명의 이중국적자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30일 일시 휴전 시한 종료 몇 분을 남겨놓고 추가 협상 진행을 위해 휴전을 하루 더 연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스라엘을 방문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30일 아이작 헤르조그 대통령과 만나 이스라엘 하마스 분쟁 관련 현안들을 논의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회동에서 지난 한 주 동안 인질들이 집으로 돌아와 가족들과 재회하는 매우 긍정적인 진전을 지켜봤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같은 진전이 앞으로도 계속돼야 한다면서 이 과정을 통해 가자지구 내 무고한 팔레스타인 민간인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늘릴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헤르조그 대통령은 회동에서 이날 예루살렘 인근에서 두 명의 무장괴한이 총격을 가해 적어도 세 명의 이스라엘인이 숨지고 여덟 명이 다친 사건에 대해 언급하며 심각한 테러 공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 사건은 특히 하마스 같은 테러 조직에 맞서 끝없는 전쟁을 해야 하는 우리가 처한 상황의 또 다른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이 이란의 핵개발을 막기 위한 대화 재개를 촉구했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29일자 영국 파이낸셜타임스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세계 열강들이 이란의 농축우라늄 비축으로 인한 위험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이란과의 대화 체계를 새롭게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에 세계의 관심이 쏠리면서 이란의 핵개발에 대한 관심이 적어졌지만 이란 핵 문제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독일이 2015년 이란 핵 프로그램 중단을 대가로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 일부를 해제하기로 합의했던 포괄적 공동행동계획의 새로운 형태가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이란과의 핵 협상을 포괄적 공동행동계획의 상자에 다시 넣으려는 것은 효과가 없을 것이라며 현 상황에 맞게 조정된 새로운 대화체계를 제안했습니다. 미국은 유엔 기후변화협약 제28자 당사국 총회 COP28에서의 협상 성공을 위해 중국과 협력할 것이라고 존 케리 미국 기후변화 특사가 29일 밝혔습니다. 케리 특사는 30일 두바이에서 개막한 당사국 총회 개최를 하루 앞두고 우리 모두를 위한 대의를 진전시킬 수 있는 추가적인 협력사항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진력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중국이 적극적으로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위해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세계뉴스 김지훈이었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일 금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진행의 함지아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 재무부가 북한이 돈 세탁에 활용한 가상화폐 믹서 업체를 전격 제재했습니다. 북한이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암호화폐 인프라로 공격 대상을 변경했다고 백악관 고위관리가 밝혔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에 제재를 부과하도록 하는 법안이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했습니다. 오늘 북한은 북극발 강한 찬바람이 이어집니다. 모든 지역 대체로 맑겠지만 자강도와 양강도 가끔 구름만 끼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22도에서 영하 5도, 낮 최고는 영하 10도에서 영상 6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1에서 2m, 서해는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재무부가 북한이 돈 세탁에 활용한 가상화폐 믹서 업체를 전격 제재했습니다. 북한의 불법 활동을 막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란 점도 강조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이 29일 북한의 해킹 자금을 세탁한 가상화폐 믹서 업체 신바드를 특별지정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해외자산통제실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신바드가 북한 정권의 지원을 받는 사이버 해킹 조직 라자루스 그룹의 주요 자금 세탁 도구로 사용된 것으로 드러나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북한 소행으로 드러난 해킹 사건의 탈취자금 수백만 달러가 신바드를 통해 처리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신바드는 가상화폐 거래 내역을 난독화하는 일명 믹서 업체입니다. 믹서는 암호화폐를 쪼개고 섞어서 재분배하는 기술로 이 과정을 반복하면 자금 추적과 사용처, 현금화 여부 등 암호화폐 거래의 추적이 어려워집니다. 이에 따라 북한 해커들은 믹서 업체를 통해 해킹 자금을 세탁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앞서 라자루스는 지난 6월 에스토니아가 가상화폐 지갑 서비스인 아토믹 월렛에서 1억 달러 상당의 가상화폐를 훔쳤으며 지난해에는 미국의 블록체인 회사인 하모니가 운영하는 네트워크 호라이즌 브릿지와 온라인 게임 엑시 인피니티를 해킹해 각각 1억 달러와 6억 2천만 달러를 탈취한 바 있습니다. 이들 업체의 피해액 상당 부분이 신바드를 거쳤다는 게 해외자산통제실의 지적입니다. 라자루스는 북한 정찰총국의 통제를 받는 해킹 조직으로 지난 2019년 해외자산통제실의 제재 명단에 오른 바 있습니다. 해외자산통제실은 이날 신바드가 사이버 기반 악성 활동에 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대통령 행정명령 13694호에 의거해 이번 조치를 받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해외자산통제실은 또 다른 가상화폐 믹서 업체인 토네이도 캐시를 같은 행정명령에 의거해 제재한 바 있습니다. 토네이도 캐시 역시 북한 라자루스가 해킹 범죄로 탈취한 4억 5천만 달러 상당의 가상화폐를 세탁한 업체로 지목됐었습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신바드의 미국 내 자산은 동결되며 미국인 등이 이들과 거래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미국 정부가 의미하는 미국인에는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는 물론 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과 외국 기업도 포함됩니다. 월리 아데이모 재무부 부장관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라자루스 그룹과 같은 범죄자가 훔친 자산을 세탁할 수 있게 하는 가상화폐 믹서 업체는 심각한 결과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면서 재무부와 미국 정부기관은 신바드와 같은 가상화폐 믹서 업체가 불법 활동을 조장하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디지털 자산 생태계에 책임 있는 혁신을 장려하지만 불법 행위자에 대해선 주저하지 않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도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미국은 수백만 달러 상당의 가상화폐를 처리하는 데 관여한 가상화폐 믹서 신바드를 제재한다며 이날 재무부의 조치를 공식 확인했습니다. 이어 오늘의 제재 지정 조치는 북한의 가상화폐 생태계 남용을 폭로하기 위해 취한 이전 조치에 기반한 것이라며 미국은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의 불법 활동을 중단시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해외자산통제실의 이날 조치는 올해 들어 미국 정부가 발표한 10번째 대북 독자 제재입니다. 앞서 해외자산통제실은 지난 8월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 개발과 관련된 북한인 등 개인 2명과 기업 한 곳을 독자 제재했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북한이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암호화폐 인프라로 공격 대상을 변경했다고 백악관 고위관리가 밝혔습니다. 북한의 암호화폐 해킹을 막기 위해 제재를 비롯한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의 앤 유버거 사이버 신기술 담당 부보좌관은 29일 미국 정부가 북한이 제기하는 사이버 위협을 막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유버거 부보좌관은 이날 VOA 뉴스센터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북한 등 악의적 사이버 행위자들을 어떻게 대응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북한은 강력한 제재를 받고 있는 정권이기 때문에 사이버 공격을 실제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Certainly we see North Korea really using cyber attacks as a way to get money.
이어 북한은 금융기관을 표적으로 삼던 것에서 전 세계의 암호화폐 기반 시설을 겨냥하는 것으로 전환했다고 말했습니다. 뉴버거 부보좌관은 그러면서 북한의 이 같은 암호화폐 관련 사이버 공격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 몇 년간 미국 정부가 취한 조치와 노력을 설명했습니다.
And the White House has had a focused effort, really the Biden administration, for the last couple of years.
바이든 행정부와 백악관은 지난 몇 년 동안 재무부 제재 지정을 시작으로 북한의 암호화폐 공격에 맞서 싸우는 데 필요한 모든 요소를 총망라하기 위해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대표적 예로 미 재무부가 암호화폐 믹서 업체 토네이도 캐시와 블렌더를 지난해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것을 거론하며 암호화폐 인프라에서 훔친 자금을 세탁하는 암호화폐 믹서 업체에 대한 추가 제재 대상 지정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미 재무부는 이날 북한의 사이버 활동 관련 신규 제재를 발표하고 라자루스가 탈취한 암호화폐 세탁에 관여한 혐의로 믹서 업체 신바드를 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 믹서란 암호화폐를 나눠 누가 전송했는지 알 수 없도록 만드는 일명 난독화 기술로 이 과정을 반복하면 자금 추적과 사용처, 현금화 여부 등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추적이 어려워집니다. 미 재무부는 앞서 지난해 5월에도 북한 당국의 후원을 받는 해킹 조직 라자루스가 탈취한 불법 수입금 가운데 2,050만 달러를 돈 세탁하는 데 믹서 업체 블렌더가 사용됐다며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또 같은 해 8월에도 라자루스가 탈취한 4억 5천 5백만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 자금 세탁에 또 다른 믹서 업체 토네이도 캐시가 사용됐다며 제재 목록에 올린 바 있습니다. 뉴버거 부보좌관은 미국 정부가 이 같은 북한의 암호화폐 겨냥 해킹 위협에 대응해 제재 지정 외에도 사이버 보안 강화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We also have been working with the industry to press them to improve the cybersecurity.
관련 업계 및 법 집행기관과 협력해 시스템에 대한 사이버 보안을 개선하도록 압박을 가해왔다는 설명입니다. 아울러 미국 법 집행기관은 전 세계 파트너들과 협력해 범죄 서버 인프라를 해체하고 이러한 활동에 책임이 있는 개인을 체포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북한의 암호화폐 탈취와 자금 세탁 문제에 우려를 나타내면서 이 자금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자금으로 전용되고 있다고 지적해왔습니다. 특히 재무부는 북한의 암호화폐 탈취와 자금 세탁에 대해 평가 보고서와 제재 대상 지정을 통해 대응 수위를 높여왔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암호화폐 해킹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북한 외무성은 지난해 2월 7일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우리는 잊지도 않은 우리의 사이버 공격, 가상화폐 절취설을 내돌리는 미국의 비열한 행위를 우리 국가의 영상 훼손으로 주권에 대한 심각한 위협과 도전으로 보고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에 제재를 부과하도록 하는 법안이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했습니다. 의원들은 북한이 러시아를 지원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가 29일 전체 회의를 열고 북러협력 제재 법안을 찬성 40표, 반대 0표, 만장일치로 가결해 본회의로 넘겼습니다. 민주당의 제리 코널리 하원 의원과 공화당의 조일슨 하원 의원이 지난 9월 대표 발의한 초당적 법안입니다. 2016년 제정된 대북제재와 정책강화법을 개정해 북러 군사협력에도 대북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대통령에게 권한을 부여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사용될 무기 등 북한의 군수품 지원에 연루된 모든 개인과 기관을 제재하도록 했습니다. 군수품 이전 혹은 판매를 용이하게 한 모든 개인 및 기관, 그리고 관련 거래에 관한 해외 금융기관도 제재 대상입니다. 제재 외에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하는 북한의 각종 활동을 기술한 보고서를 의회에 180일 주기로 제출할 것을 대통령에게 요구했습니다. 이날 위원회는 특히 북한의 우주,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러시아의 경제적, 군사적 지원에도 제재를 부과하도록 하는 새로운 조항을 법안에 포함했습니다. 북러협력제재법안은 올해 의회 표결에 붙여진 첫 북한 특정 안건입니다. 의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북한이 러시아의 불법적인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도록 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윌슨 의원은 이 법안은 새로운 악의 축으로 드러난 북한과 전범 푸틴에 대한 제재를 확대하는 법안이라며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살인적인 행위이고 북한이 전범인 푸틴에게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고 군수품을 제공하게 해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This bill expands sanctions on North Korea and war criminal Putin as they reveal the new axis of evil.
법안을 주도한 코널리 의원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미국의 관여가 필요 없는 단순한 영토 분쟁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코널리 의원은 이 문제는 진정으로 민주주의 가치와 인간 정신의 자유를 불어넣는 삶의 방식의 미래돼 그런 자유를 절대적으로 억압하는 대안의 미래에 관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he stakes are truly about the future of democratic values.
이어 북러 군사협력에 대한 미국의 대응에는 어떤 모호함도 없어야 한다며 권위주의가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그 어느 곳에서도 희망과 민주주의의 불꽃을 꺼뜨릴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공화당의 마이클 맥콜 하원 외교위원장도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라는 측면에서 법안 통과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You know, Russia, China, Iran, North Korea all together in this against the free world and the West.
맥콜 위원장은 러시아, 중국, 이란, 북한이 모두 서방의 자유세계에 맞서 싸우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무엇이 위태로운지는 아주 간단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자유세계가 위기에 처했다며 미국은 이 문제를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9월 러시아 보스토니치 우주기지에서 4년 9개월 만에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군사협력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어 지난 10월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북한이 컨테이너 1,000개 분량의 군사장비와 탄약을 러시아에 제공했다며 북한 라진 항에 적재된 300여 개 분량의 해상 운송 컨테이너가 촬영된 위성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는 무기거래와 군사협력 가능성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10월 유엔총회 제1위원회 회의에서 우리는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 의혹에 대한 미국의 주장을 단호히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지난 10월 북러 무기 거래 의혹과 관련해 원칙적으로 모두 근거가 없고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많은 무기를 제공하고 있다고 미국 국무장관이 또다시 지적했습니다. 러시아의 침략 전쟁이 성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여전히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29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외교장관 회의 뒤 기자회견에서 북러 무기 거래를 비판했습니다.
Our adversaries are not standing on the sidelines. Most of the drones that we've seen used in the biggest ever drone attack on Kyiv just last weekend.
블링컨 장관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원하는 국가들을 지목하며 지금 우리의 적들은 방관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주말 크이우에서 발생한 사상 최대 규모의 드론 공격에 사용된 대부분의 드론은 이란이 제작하고 공급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러시아에 상당한 양의 무기를 제공하고 있다며 우리 모두에게 걸려있는 이해관계는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러시아의 침략 전쟁이 전략적 실패로 남도록 하는 것은 약 2년 전 크렘린이 전쟁을 일으켰을 때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번 나토 외교장관 회의에서 주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나토의 지속적인 지원에 토론에 초점이 맞춰졌으며 발칸반도 서부의 평화와 안보를 증진하는 문제도 논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블링컨 장관은 이달 초 한국 방문 중 가진 미한 외교장관 공동 기자회견에서도 북러 무기 거래 등 군사협력을 깊이 우려한다며 한국 등과 함께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과 러시아가 쌍방향 무기 거래를 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북한 등에서 군사 장비를 획득하려는 러시아의 시도를 식별하고 폭로할 것이며 러시아가 북한에 제공하는 지원도 매우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지난달 13일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전략소통조정관을 통해 북한이 지난 9월 컨테이너 1,000개 분량의 군사장비와 탄약을 러시아에 제공한 사실을 위성사진과 함께 공개하고 양국의 불법적 군사협력을 비판한 바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 거래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대변인은 VOA에 기존의 제재를 집행하고 적절한 경우 북러 무기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이들에 대해 새로운 제재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북한과 러시아는 무기 거래와 군사협력 가능성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지난달 20일 러시아 국영방송 러시아 1과의 인터뷰에서 관련 질문에 나는 소문에 대해 논평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도 지난달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러 무기 거래 정황에 대한 백악관의 지적에 대해 증거가 없다며 부인한 바 있습니다. 북한도 김인철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 서기관이 지난달 16일 유엔 총회 1위원회 회의에서 우리는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 의혹에 대한 미국의 주장을 단호히 거부한다며 이는 북한의 이미지를 훼손하기 위한 정치적 동기에 의한 허위 정보라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이 심화되는 것은 러시아가 그만큼 취약하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나토 사무총장이 평가했습니다. 북한의 군사 정찰위성 발사도 규탄하며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진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사무총장이 29일 북러 무기거래와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를 비판했습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이틀 일정으로 열린 나토 외교장관 회의가 끝난 뒤 기자회견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이 심화되는 것에 대한 질문에 이 또한 러시아의 약점을 보여준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북한과 이란 같은 국가에 점점 더 무기 공급을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So what we have seen, and that also demonstrates the weakness of Russia, is that there are.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북한은 러시아에 탄약을 포함한 군사 지원을 제공했으며 북러 양국이 더욱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또한 북한의 군사 위성 발사를 목격했다며 이는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기에 규탄한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Launch of the military satellite. This is something we condemn.
그러면서 북한의 위성 발사는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의 일부로 위험하고 무책임하며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재차 비판했습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앞서 지난 22일에도 성명을 내고 북한이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해 군사 위성을 발사한 것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는 긴장을 고조시키고 영내와 국제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가한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다수의 대북 결의를 통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모든 발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위성 발사 시도는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합니다. 한편 러시아와 북한은 무기 거래와 군사 협력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또한 위성 발사와 관련해 합법적이고 정당한 자위권 행사이자 정당방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진입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군사 정찰위성 발사의 정당성을 강변하면서 자주권 문제로 미국과 대화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핵과 미사일 개발을 정당화하려고 북한이 거짓 주장을 하고 있다며 비핵화를 향한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주권 국가의 자주권은 그 어떤 경우에도 협상 의제로 될 수 없으며 그로 인해 미국과 마주앉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부부장은 30일 북한 대외관용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낸 담화에서 북미 대화 재개의 시간과 의제를 정하라고 한 미국에 다시 한번 명백히 해둔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 부부장의 담화는 지난 7월 17일 이후 넉 달여 만입니다. 김 부부장의 담화는 지난 27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문제를 논의한 데 대한 비판 차원에서 나온 겁니다. 김 부부장은 안보리를 극도의 이중기준이 적용되는 무법천지라며 단호히 규탄 배격한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북한의 안보리 결의 위반을 지적한 데 대해 마치 자신들이 현 상황의 희생자인 것처럼 묘사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미국의 무기들이 공화국을 겨냥하지 않았다고 장담하기에 앞서 한국 항구들의 때없이 출몰하고 있는 전략적 목표, 즉 전략 무기들이 어디에서 왜 왔는지를 명백히 해명해야 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부부장은 앞에선 대화 타령을 늘어놓고 뒤에선 군사력을 휘두르는 것이 미국이 선호하는 힘을 통한 평화라면 대화에도 대결에도 다 같이 준비되어야 하며 특히 대결에 더 철저히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일관한 대미 입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주권적 권리에 속하는 모든 것을 키워나가기 위한 우리의 노력은 계속될 것이며 공화국은 모든 유엔 성원국이 향유하는 주권적 권리들을 앞으로도 계속 당당히 제한 없이 행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가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임을 거듭 강조하면서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과 도발을 즉각 중단하고 비핵화의 길로 나올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주일 외교부 부대변인입니다.
북한은 핵미사일 개발과 도발을 정당화하기 위해 그간 끊임없이 외부의 책임을 전가하며 거짓되고 왜곡된 주장을 계속해왔습니다. 모든 대화 제의를 거부하고 한반도의 불안정을 초래하고 있는 주체가 누구인지는 자명합니다.
한국의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이물출 교수는 김 부부장의 담화는 주권국가의 자주권을 명분으로 끝내 미국으로부터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으려는 의도라며 향후 핵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고 말했습니다.
주권적 권리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오히려 더 이제 군사정찰 위성뿐만 아니라 핵미사일 발전의 수위를 높여서 결국 미국이 자신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겠다는 속셈이 여기에 반영되어 있다. 이제 그런 맥락에서 봐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한국정부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선임연구위원은 김여정 부부장 담화에서 대화와 대결을 모두 언급한 데 대해 당장은 아니더라도 미국의 태도 변화와 대화 가능성을 염두에 둔 듯한 대목이라고 말했습니다. 홍선임 연구위원은 중국과 러시아가 예상대로 이번 안보리 회의에서 또다시 북한을 두둔하면서 유엔 무력화가 재차 확인됐고 북한은 이런 국제정세가 자신들에게 기회의 공간을 만들어주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화를 거부하지만 그 대화를 거부하는 명분 자체를 그 얘기할 때 주권 관련된 의제가 아니라면은 대화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역으로 또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열려진 부분들도 어느 정도 확인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통일부 당국자는 이와 관련해 담화 자체만 가지고 미국과의 대화 가능성을 예단하긴 어렵다며 담화 자꾸에 지나치게 의미를 둘 사안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조선중앙통신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등 북한의 대표적인 대내외 매체들은 30일 한국의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조항 효력정지와 미한일 안보협력 강화를 비난하는 논평을 동시에 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한국이 북한의 자위권인 정찰위성 발사를 걸고 들며 군사합의 일부 조항 효력정지를 조작해냈다며 마지막 안전고리마저 스스로 뽑아버린 망동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서풀지고 불속에 뛰어든 것과 같은 비참한 결과가 괴뢰 역적 패당에게 차려질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또 미국 핵추진 항공모함 칼빈스노의 한국 기항과 미한일 연합 해상훈련 등을 거론하며 한국이 핵 전략자산들을 정기적으로 끌어들이고 3자 합동 군사연습을 연례화하기로 하는 등 한반도에서의 핵 전쟁 도발을 구체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한국의 이런 행보를 상전을 믿고 설치되는 단말마적 발악이라고 비난하면서 괴뢰 지역에 언제 어떤 화를 불러올지 누구도 알 수 없다고 위협했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목 통일전략센터장은 이 같은 북한 측 논평에 대해 북한은 이미 수많은 위반 행위를 통해 9.19 군사합의를 사문화했고 북한의 도발은 군사합의 효력 정지와 무관하게 자기들이 마음먹으면 언제든 해온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문 센터장은 논평에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와 미한일 안보협력 강화에 대응한 군사적 위협을 시사하는 대목이 있지만 남북한 간 재래식 전력의 현격한 차이로 북한의 한국을 향한 직접적인 도발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문 센터장은 그보다는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에 대한 한국 내 국론 분열이 북한의 노림수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9.19 군사 합의와 관련해서 지금 국론이 나눠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지금 취하는 일련의 강력한 힘에 의한 평화 이런 논리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에 힘을 실어주려고 하는 그렇게 해서 9.19 군사 합의 일부 효력 정지하면 얼마나 국민이 피곤하고 불안한지 한번 봐라 라고 하는 것이죠.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1년 남은 미 대선 이후 대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 정찰위성 후속 발사와 같은 전략 목표를 향한 행동은 지속하되 한반도 긴장을 과도하게 높이는 도발은 자제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미국 대선이 점차 본격화되고 있거든요. 그럼 북한으로서는 한반도 긴장이나 미국과의 대결 국면을 조성했을 경우에 본인들에게 크게 유리하지 않아요. 이 민주당 공화당 싸움에서 북한이 도발을 하는 것 자체가 북한에게 크게 유리하지 않고 또 북러 간의 이 무기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세계의 시선을 집중시킬 만한 행동을 북한이 해야 될 이유가 별로 없거든요.
이물출 교수는 북한이 한국의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도발에 나설 경우 대북 강경파인 현 집권 보수 세력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자신들의 셈법에 따라 한국을 직접 겨냥한 도발에 신중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일본의회 중의원에 이어 참의원이 북한의 최근 정찰위성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일본과 국제사회에 대한 중대 안보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의회 상원격인 참의원이 29일 북한의 군사 정찰위성 발사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표결에 붙여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참의원은 이번 결의에서 북한이 지난 21일 인공위성 발사를 목적으로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해 발사를 실시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어떠한 발사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위성 발사 당시 분리된 잔해가 일본 오키나와 섬과 미야코 섬 사이 상공을 통과해 태평양에 낙하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북한의 위성 발사가 일본에 가하는 위협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지난해부터 80여 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며 이처럼 전례 없이 높은 빈도로 계속되는 일련의 도발 행위는 국제사회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지난해 10월에 이어 올해 8월에도 일본 상공을 지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일본의 안전보장에 대한 심각하고 임박한 위협이며 영내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이러한 행위는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와 일본 북한 간 평양선언을 위반한 것으로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참 의원은 다시 한번 북한에 대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용어로 항의하고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북한이 도발적 행동을 중단하고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을 즉각 포기할 것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참 의원은 또 북한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일치된 외교적 노력을 전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일본 정부가 유엔 회원국들이 관련 안보리 결의에 따른 제재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국제사회에 촉구하는 한편 미국, 한국 등 관련국과 긴밀히 협력해 실효적인 대북 제재 조치를 취해 나가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특히 일본인 납치 문제를 일본의 주권과 국민의 생명 및 안전에 관한 가장 심각한 문제로 규정하고 국제사회가 주요 현안인 북한의 핵과 미사일, 납치 문제에 포괄적이고 조속한 해결을 위해 단결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한반도 시각으로 21일 밤 10시 43분경 동창리 일대에서 3차 군사 정찰위성을 발사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발사 3시간 후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이 만리경 1호를 신형 위성 운반 로켓 천리마 1형에 탑재해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이어 천리마 1형이 예정된 비행 궤도를 따라 정상 비행해 만리경 1호를 궤도에 정확히 진입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본 중의원도 앞서 지난 24일 북한의 군사 정찰위성 발사를 규탄하고 도발 행위 중단을 촉구하는 같은 내용의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바 있습니다. 일본 정부도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를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규정하며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난 21일 북한의 위성 발사 직후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인공위성 발사가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다면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면서 북한에 엄중히 항의하고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공위성도 사용했다としても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했다.
그러나 북한은 위성 발사가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국제사회의 지적에 대해 이중 기준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해왔습니다.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는 앞서 지난 27일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안보리 긴급 회의에서 현재 5천 개 이상의 위성이 지구 궤도를 돌고 있는데 왜 북한만 문제 삼느냐며 전적으로 거부하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중국 해역에서 발견됐던 유엔 제재 대상 북한 유조선이 북한 방향으로 기수를 돌려 항해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억류돼야 할 선박이 약 20일 동안 중국 해역에 머문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 7일 중국 영해에서 발견된 북한 유조선 유선호가 중국 해역을 떠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선박의 실시간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마린 트래픽에 따르면 유선호는 현지 시각 28일 오후 11시 중국 닝보 저우산항에서 북서쪽으로 약 140km 떨어진 지점에서 마지막 신호를 발신한 뒤 사라졌습니다. 이 지점은 지난 7일 유선호가 최초 발견된 해역에서 북쪽으로 약 50km 떨어진 해상입니다. 당시 유선호는 중국 영해인 이 지점에 자리한 뒤 지난 22일 동안 간간이 위치 정보를 발신했습니다. 그런데 이날은 이 해역을 떠나 북상하는 장면이 마린 트래픽 지도에 표시된 것입니다. 현재는 유선호의 위치 정보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선박의 위치 정보를 나타내는 선박 자동 식별 장치, AIS를 껐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현재로선 유선호가 어떤 이유에서 중국 영해에 진입했다가 약 20일 만인 이날 뱃머리를 북쪽으로 돌렸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로의 입항이 금지되고 또 입항하더라도 곧바로 억류될 위험에 처하는 제재 대상 선박인 유선호가 중국 해역에서 이처럼 장기간 머무르는 건 이례적인 일입니다. 앞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는 지난 2018년 3월 유선호를 포함한 선박 27척을 전격 제재했습니다. 당시 안보리는 유선호가 선박 간 환적을 통해 불법으로 유류를 건네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유선호를 포함한 13척에는 자산 동결과 입항 금지 조치를 모두 취해야 한다는 문구가 붙었습니다. 이는 자산 동결이나 입항 금지 혹은 선적 취소 등을 명령한 다른 선박에 대한 제재보다 더 강도가 높은 조치였습니다. 또 유선호가 발견된 닝보 저우산 해역은 과거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북한 선박과 중국 선박의 불법 접선지로 여러 차례 지적한 곳입니다. 유선호가 이곳에 머물며 다른 선박과 유류를 주고받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 수 있는 대목입니다. 현재로선 유선호가 중국 정부로부터 억류 조치를 받진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중국 정부가 억류 등의 조치를 취했다면 유선호가 북한 방향을 향해 항해하는 장면이 외부에 포착되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중국 해상에선 유엔 안보리로부터 제재를 받고 있는 선박이 연이어 발견됐지만 이들이 억류되거나 입항이 금지됐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비오이는 지난 9월과 지난 8월 각각 제재 유조선 천마선호와 지성 6호가 중국 영해에 진입했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또 지난 2016년 유엔 안보리의 제재를 받은 미림 2호가 지난달 성관호라는 이름으로 중국 닝보 저우산항 해역에서 위치 신호를 발신했으며 마찬가지로 유엔의 제재 대상인 북한 유조선 남산 8호도 중국 저장성 원저우시 동쪽 해상에서 남하하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비오이는 중국 정부에 문제의 이들 선박에 대한 억류 여부를 문의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해군 대령 출신으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에서 활동한 닐 바츠 전 위원은 지성 6호가 중국 영해에 진입했을 당시 비오이에 일반적으로 제재 대상 선박은 항구로의 접근이 거부되거나 제재 대상 자산으로서 궁극적으로는 압류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Typically, designated vessel should be denied port access or alternatively seized as a.
이어 당시에도 그런 조치가 취해져야 했다면서 그러나 우리가 지난 3년여 동안 봐왔듯 중국은 북한의 이러한 불법 활동에 눈을 감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뷰이 뉴스 함지아입니다.
북한 해킹 조직이 정권 자금 마련을 위해 애플 컴퓨터 운영체제를 이용한 공격에 나서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추적을 회피하는 악성 코드를 통해 암호화폐 거래소와 금융기관을 겨냥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정보기술 보안업체 센티넬1은 28일 북한의 대표적 해킹그룹 라자루스의 산하 조직인 블루노르프가 미국의 컴퓨터 회사 애플의 컴퓨터 운영체제를 악용해 해킹 공격을 벌인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센티넬1은 관련 보고서에서 블루노르프가 최근 캔디콘과 러스트 버킷으로 불리는 해킹 공격 작전을 통해 악성 코드를 유포했다면서 이 둘 모두 애플의 컴퓨터 운영체제를 대상으로 특화된 악성 코드라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이 두 해킹 공격 작전에서 사용된 악성 코드들이 사이버 보안 업체와 암호화폐 거래소를 해킹하도록 고안됐다는 데 주목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스트 버킷 작전에 사용된 악성 코드는 외부 보안 연구원들을 대상으로 전송되는 미끼 문서 역할을 하면서 보안 연구원들이 문서를 보는 동안 다음 단계의 악성 코드를 실행하도록 설계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캔디콘 작전에 사용된 악성 코드는 암호화폐 거래소 플랫폼의 블록체인 엔지니어들을 대상으로 정보를 탈취하고 원격 조종할 수 있는 백도어 악성 코드를 심는 역할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블루노르프가 보안 연구원들과 피해자들의 정보를 탈취할 목적으로 악성 코드를 서로 혼합해 사용함으로써 취약점 공격을 강화하고 추적을 회피하는 효과를 노렸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악성 코드들은 김정은 정권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암호화폐 거래소와 기타 금융기관들을 공격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애플의 컴퓨터 운영체제는 일반 윈도우 운영체제에 비해 일반적으로 보안이 더 강하고 해킹이 어려워 사이버 보안 관계자들과 암호화폐 거래소 등에서 보안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센티넬1의 위협 분석가인 필 스톡스 연구원도 최근 애플 컴퓨터 운영체제 관련 설명회에서 안전한 것으로 알려졌던 macOS에서 최근 악성 코드 문제가 확대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낸 바 있습니다.
Generally the Mac is a safe platform. I don't think there's a big argument.
이와 관련해 애플의 운영 체제의 보안을 담당하는 시스템 보안 업체 젠프의 패트릭 워들 보안 담당 책임 연구원은 29일 B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북한이 폐쇄형 운영 체제로 해킹이 어려운 애플의 macOS를 목표로 함으로써 사용자들의 낮은 경계심을 역이용하려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So I think it's actually important for Mac users to realize that they are targets, often indiscriminately or randomly, but there are
그러면서 애플 제품 사용자들은 무차별적이고 무작위로 벌어지는 사이버 범죄의 목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미 라자루스 등 많은 사이버 범죄 집단이 이를 겨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탈북민 강제 북송에 반대하는 다자 공동 성명이 조만간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한국 북한 인권대사가 밝혔습니다. 중국에 대한 공개적, 직접적 비난보다 신중한 외교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가 29일 중국에 억류 중인 탈북민 강제 북송에 반대하는 공동성명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사는 이날 워싱턴에 있는 비정부기구인 북한인권위원회가 북한인권 문제를 주제로 개최한 웨비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I'm coordinating with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to draft a joint statement that for
이 대사는 고문을 금지하고 가족과의 이별을 막는 데 초점을 맞춘 공동성명 초안을 한국 외교부와 조율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다음 주에 줄리 터너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와 만남이 예정돼 있는 만큼 외교부가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재촉하고 있다며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들과 함께 공동성명을 마련할 수 있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달 4일부터 6일까지 하와이 호놀룰루에서는 미한 양국의 북한인권 담당 대사 등이 참석하는 북한인권 컨퍼런스가 개최됩니다. 이번 행사에는 이 대사와 터너 미 특사 외에 전 국무부 국정사 사법대사를 역임한 모르스단 리버티대학교 법대 학장 등이 참여합니다. 이 대사는 탈북민 강제 북송 문제와 관련해 과거 중국을 공개적, 직접적으로 비난하면 역효과가 났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제를 해결하려면 중국을 단순히 악마화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중국을 공개적으로 모욕하고 악마화한 시기에 중국이 더 많은 탈북민을 북송했다는 겁니다. 이 대사는 우리가 중국과 관여하며 국제적인 리더가 되기 위해선 국제적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말할 수 있는 소위 신중한 외교를 펼쳐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이 대사는 북한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신선하고 혁신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한국 내 젊은 세대들의 인식 제고와 활동 동료를 꼽았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 젊은이들의 잠재력도 굳게 믿는다며 그들이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는 주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Although they are victims of the regimes and brainwashing and violation of their fundamental rights, they are not merely passive victims.
이 대사는 비록 북한의 젊은이들이 북한 정권으로부터 세뇌당하고 기본권을 침해당한 피해자지만 단순히 수동적인 피해자가 아니다라며 북한을 변화시켜 스스로의 미래를 개척할 수 있는 이들의 역량은 우리가 보호해야 할 공동의 책임이며 북한의 젊은이들이 능력과 의지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줄 책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번 웬드비나를 주최한 HRNK의 그레그 스칼투 사무총장은 북한의 핵 문제와 인권 문제는 불가분이라며 과거와 다른 대북 접근법이 절실하다고 역설했습니다.
The Kim regime has ensured there is no domestic political competition. However, a competitor continues to exist.
스칼투 사무총장은 지난 30년 동안 미국과 한국 등 국제 협상가들은 북한과의 대화 분위기를 망치지 않기 위해 인권 문제의 중요성을 평가절하하며 핵과 미사일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했지만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며 이제는 양자 및 다자적 맥락에서 다뤄야 할 이슈에 인권을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안수영입니다.
최근 육로 통행이 재개된 것으로 관측된 중국 단둥세관 야적장에서 연일 트럭과 컨테이너로 추정되는 물체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육로를 통한 무역이 사실상 재개된 신호로 해석됩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중국 단둥과 북한 신의주를 연결하는 조중외교 인근 중국 측 세관에서 연일 분주한 모습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플래닛랩스가 29일 이곳을 촬영한 위성사진에는 세관 야적장의 남쪽 절반 부분을 가득 채우고 있는 물체가 보입니다. 직사각형 형태의 이 물체는 가로 65m, 세로 20m로 측정됐습니다. 과거 이곳에 화물트럭이 정차할 때와 유사한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 이번에도 화물트럭 여러 대가 포착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가로 약 100m, 세로 60에서 80m인 세관 야적장은 북한 당국의 국경 봉쇄가 있기 전까지만 해도 신의주 향발 컨테이너 트럭들로 북적이던 곳입니다. 이곳에선 19일과 20일, 24일, 28일에도 각기 다른 형태의 물체가 위성사진에 찍히는 등 분주한 모습이 관측됐습니다. 위성사진만으로 정확한 상황을 알기 어렵지만 이곳이 북한과 중국을 오가는 트럭의 통행로라는 점에서 육로를 통한 북중 무역이 재개된 것이라는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가 시작된 것은 지난달 말부터입니다. 앞서 BOE는 지난달 27일부터 야적장 중심부에서 트럭 여러 대가 만들어낸 것으로 보이는 직사각형 형태의 물체가 지속적으로 포착되기 시작했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또 최근 한국연합뉴스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단둥과 신의주 간 화물 트럭 운행이 재개됐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만약 양국 간 육로 무역이 재개된 것이라면 이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국경이 전면 봉쇄된 이후 약 3년 10개월 만입니다. 또한 과거 북중 무역의 상당 부분이 국경지대 육로로 이뤄진 만큼 앞으로 양국 간 물동량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BOE 뉴스 함재합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자세한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북한은 북극발 강한 찬바람이 이어집니다. 모든 지역 대체로 맑겠지만 자강도와 양강도 가끔 구름만 끼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22도에서 영하 5도, 낮 최고는 영하 10도에서 영상 6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1에서 2m, 서해는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 남북도는 맑겠습니다. 남포와 양덕은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기온은 평양 최저 영하 8도에서 최고 0도, 신의주는 영하 9도에서 0도로 예상됩니다. 황해 남북도는 해주와 용현, 그리고 용현은 오후에 맑아지겠습니다. 나머지 지역은 맑겠습니다. 기온은 개성 영하 7도에서 영상 2도, 사리원은 영하 8도에서 0도입니다. 자강도는 중강 강계 흐리고 희천은 맑겠습니다. 기온은 중강 최저 영하 18도, 최고 영하 4도, 강계는 최저 영하 14도, 최고 영하 4도로 예상됩니다. 강원도는 맑겠습니다. 다만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기온은 원산 최저 영하 5도, 최고는 영상 4도입니다. 평강은 영하 12도에서 영하 1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함경 남북도는 맑겠습니다. 함흥 기온은 아침 영하 8도, 낮 영상 6도입니다. 청주는 영하 7도, 영상 3도로 예상됩니다. 양강도는 풍산 맑고 해산 삼지연 구름 많다가 삼지연만 오후에 맑아지겠습니다. 해산의 기온은 아침 영하 20도에서 낮 영하 6도, 삼전은 아침 영하 22도에서 낮 영하 10도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는 구름 많고 종일 가끔 눈 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 1에서 2m, 먼 바다는 3m까지 일겠습니다. 서해는 구름 많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 0.5에서 1.5m, 먼 바다는 1.5m까지 일겠습니다. 12월 1일 금요일 뷰의 아침 방송 순서를 모두 들으셨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과 세계 뉴스 이어집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린 뷰의 방송의 워싱턴 뉴스 광장, 지금까지 진행의 함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국은 11월 12일 이란의 이슬람 혁명 수비대와 그 관련 세력들이 사용하는 시리아 동부 시설에 대한 새로운 정밀 공습을 가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성명을 통해 밝힌 바와 같이 이번 공습은 이라크와 시리아의 미군에 대한 지속적인 공격에 대응해 이루어졌습니다. 또 공습은 시리아의 아부카말과 마야딘시 근처의 훈련시설과 은신처를 겨냥해 이루어졌습니다. 미국이 이란의 이슬람 혁명 수비대 산하 조직이 미군 기지와 병력에 대한 40여 차례의 공격에 대응해 이런 공격을 가한 것은 지난 10월 17일 이후 세 번째입니다. 오스틴 국방장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이 자신과 미군 병력 그리고 이익을 방어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이번 공격을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약 2,500명의 미군이 이라크에 그리고 미군 900명이 시리아에 주둔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테러 조직인 이슬람 국가 IS의 준동을 막기 위해 주둔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56명의 미군 병력이 이슬람 혁명 수비대 관련 세력의 공격으로 다치거나 부상을 입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부상을 입은 모든 미군은 현재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10월 7일 하마스 테러리스트들의 이스라엘에 대한 야만적인 공격과 하마스를 해체하기 위한 이스라엘 군대의 가자지구 작전 이후 중동 전 지역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국가와 비국가 행위자들에게 이 같은 상황을 틈타 도발하지 말라고 거듭 경고했습니다. 또 미국은 전쟁의 확전을 막기 위해 중동에 두 개의 항공모함 전단과 추가적인 방공망을 배치했습니다. 최근 언론 브리핑에서 미국 국방부 고위관리는 미국이 이라크와 시리아의 미군 병력에 대한 공격과 관련해 이란에 책임을 묻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이슬람 혁명수비대가 사용하는 시설에 대한 미국의 공격은 여러 메시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채널을 통해 매우 명확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으며 이 메시지는 이란의 고위 지도자들에게 우리는 당신의 대리인과 민병대 그룹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을 멈추도록 지시하기를 원한다는 메시지라고 말했습니다. 오스틴 국방장관은 11월 13일 한국 서울을 방문해 기자들에게 이러한 공격은 중단돼야 하며 중단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저하지 않고 우리 미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것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뷰의 세계 뉴스입니다. 주요 산유국 협의체 OPEC 플러스가 내년 1분기 원유 생산을 하루 총 220만 배럴 추가 감축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석유 수출기구 OPEC과 러시아 등이 속한 OPEC 플러스 회원국은 30일 화상회의를 가진 후 공동 성명을 내고 8개 회원국이 내년 1월부터 3월 말까지 자발적인 추가 감산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하루 100만 배럴 감산을 이어가고 러시아가 하루 50만 배럴 감산을 연장합니다. 이외에도 이라크와 아랍에미리트 UAE, 쿠웨이트 등이 원유 감산에 동참했습니다. 이날 감산 결정은 최근 국제에너지기구가 내년 원유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한 가운데 나왔습니다. OPEC 플러스는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세계 석유 공급 상황을 평가하고 생산량을 조정하는 등 국제 유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한편 이날 OPEC 플러스는 세계 원유 생산 10위인 브라질을 회원국으로 초청했습니다. 앞서 브라질 에너지부는 지난 1월 OPEC 플러스 가입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헨리 키신저 전 미국 국무장관이 29일 100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키신저 전 장관의 국제정치자문회사인 키신저 소시에이트는 이날 성명을 통해
그가 미 동부 코네티컷주의 자택에서 숨을 거뒀다고 밝혔습니다. 사인 등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키신저 전 장관은 20세기 미국의 외교 정책에 가장 큰 족적을 남긴 학자이자 외교관, 정치인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하버드대학 국제정치학 교수를 거쳐 리처드 닉슨 행정부에서 국가안보 보좌관과 국무장관을 지냈으며 1972년 당시 닉슨 대통령과 마오쩌둥 중국 주석 간 정상회담을 이끌어냈습니다. 또 베트남전 종식을 위한 평화협상을 성공시켜 노벨평화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키신저 전 장관의 별세 소식에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은 미국은 외교 문제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고 독특한 견해 하나를 잃었다면서 애도를 표했습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키신저 전 장관이 중국 인민의 오랜 친구이자 좋은 벗이라면서 그는 미중 관계의 선구자였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29일 여섯 번째 인질 수감자 맞교환을 단행하고 6일째 이어지고 있는 교전 중단을 하루 더 연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마스는 이날 이스라엘인 10명과 태국 국적자 4명, 러시아 국적자 2명 등 16명을 이스라엘 측에 넘겼다고 국제적십자위원회 등이 밝혔습니다. 양측 간 협상을 중재해온 카타르 외교부도 성명에서 이날 미성년자 16명과 여성 14명 등 팔레스타인 수감자 30명이 석방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버스편으로 이스라엘 오퍼 교도소에서 서안지구 라말라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풀려난 이스라엘 인질 중에는 미국과 네덜란드, 독일 등 총 5명의 이중국적자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30일 일시 휴전 시한 종료 몇 분을 남겨놓고 추가 협상 진행을 위해 휴전을 하루 더 연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사무총장이 이란의 핵개발을 막기 위한 대화 재개를 촉구했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29일자 영국 파이낸셜타임스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세계 열강들이 이란의 농축 우라늄 비축으로 인한 위험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이란과의 대화 체계를 새롭게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에 세계 관심이 쏠리면서 이란의 핵개발에 대한 관심이 적어졌지만 이란 핵 문제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독일이 2015년 이란 핵 프로그램 중단을 대가로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일부 해제하기로 합의했던 포괄적 공동행동계획의 새로운 형태가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이란과의 핵협상을 포괄적 공동행동계획의 상자에 다시 넣으려는 것은 효과가 없을 것이라며 현 상황에 맞게 조정된 새로운 대화체계를 제안했습니다. 미국은 UN 기후변화협약 제28자 당사국 총회 COP28에서의 협상 성공을 위해 중국과 협력할 것이라고 존 캐리 미국 기후변화 특사가 29일 밝혔습니다. 캐리 특사는 30일 두바이에서 개막한 COP28 개최를 하루 앞두고 우리 모두를 위한 대의를 진전시킬 수 있는 추가적인 협력 사항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진력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국과 미국이 적극적으로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위해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캐리 특사와 셰전하 중국 기후변화 특사는 지난 4일 당사국 총회에서의 성공적인 결과 도출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세계적 신재생에너지 목표와 메탄과 플라스틱 오염 협력 등에 합의했지만 화석연료 사용 등과 관련해서는 아직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세계뉴스 김지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575, 9800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7465,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800, 9985, 11,57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중파 1566kHz로 저희 VOA 방송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